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우리가 본 1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 속에는 그 희한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고 악귀도 나가고 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에 관한 기사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만은 공통된 것은 그 기적들이 절대 어떤 결과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메시지를 가지진 않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든가 무슨 파도를 잠잠케 했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이루는 수단이었다라는 데 그 메시지가 있지 않고 그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시는 대상을 향한 사랑, 은혜, 이런 관계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은 오늘 우리가 할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기적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언급할 것은 기적을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대치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며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원인과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을 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만일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되면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얻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적이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며 어떤 욕심을 가지는가는 나의 손에 있고 그 방법과 수단으로만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11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얹어도 이런 희한한 결과를 초래하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 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안 하느냐 하면 그 일을 일으키는 분을 알며 경배하며 그걸 일으키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부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거기에 오늘 등장한 것 같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설교 언제나 제목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제목을 만일 정한다면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상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이 기도를 하실 줄 알 것입니다. 그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서만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신앙의 기대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구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르도록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길을 막았던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전쟁이 바산 왕 옥과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흔을 멸한 사건입니다. 이 아모리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사건 때문에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저지할 것인가? 놔두면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다.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케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찾아온 사람들이 이 일을 해주면 많은 상급을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솔깃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고 싶은 겁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이 온 둘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이 온 것을 기뻐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발람이 그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발람이 계속 축복만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쪽 가서 세워서 한번 발람을 시키면 또 축복하고 그래서 저쪽 가서 시키면 또 축복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25장 1절에 가시면 민수기 25장 1절에 재미있는 사건이 뒤를 이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요한계시록 2장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해서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언은 했습니다마는 발람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겁니다. 누구 편이죠? 발락 편도 아니죠. 누구 편이에요? 상급 편이죠. 돈 편 아닙니까? 돈. 돈을 주는 사람 편이에요. 발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는 못했지만 대신 그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야 발락이 약속한 상급을 받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말은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할 수는 없고 대신 자기가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일종의 마타하리 같이 중요한 국가의 이 존립에 관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저들과 관계를 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모압에서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가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됩니다. 여기 바로 발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는 알아도 그 하나님 아래 그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저도 해야 될지 참 고민인데요. 야고보서에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죠. 발람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바로 이 19절을 보려고 앞에서부터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론이나 하나의 그 사상이 되지 말고 우리를 실제로 항복시키고 바꿔놓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것과 조금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까?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그에게 매달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뭐와 같으냐 할 때 귀신들과 같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귀신들만큼 잘할까요?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점치러 다니다가 그 만난 사람들 있죠. 아이고, 당신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보다 센 분이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기뻐서 돌아온 이상한 신자들이 있죠. 그 아고 구역에 가서 다 얘기하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자인가요? 아니죠.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으로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일 중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높은 자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 어찌하여 벌써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알아요. 믿고 떨어요.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놓고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봐야 되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차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일종의 부적이요, 주문이요. 원래 하고 싶은 건 당신 자신 안에서 다 하시고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욕심과 목표와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원 병력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귀신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신앙 상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사 그렇더라도 어떻게 차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신앙상의 원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신자로서 신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신자로서 해야 할 기대가 아닌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옆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뒤에 가서 오리발내시기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럼 발람과 대표되는, 아주 대표되는 말이 대조되는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 장면은 야곱이 임종에 이제 임박해서, 임종이 임박해서 그의 열두 아들들을 에게 유언 겸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슴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하는 것이. 이 26절 보시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래요. 아주 뭐 단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너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럼 내 아비는 누굽니까? 야곱 자신입니다. 그 내 아비, 즉 내 축복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내 부여죠. 내 부여죠. 야곱의 부여죠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신앙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낫죠. 벌써 이름도 넉잔데. 뭐, 이름이 길어서 꼭 좋게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훨씬 낫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축복이 아브라함보다 낫대요. 근데 야곱의 생애 중에, 야곱이 그런 큰 소리를 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사기꾼이요, 강도요, 약탈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고 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은 축복이라는 말을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을 빈다는 것은 자기가 복을 준다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거라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복을 비는 건 얘기가 다르죠.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건 자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을 빌려면 그 복을 비는 사람이 자신을 가지는 근거는 뭡니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을 비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죠. 여러분, 저에게 누가 와서 뭘 해달라 그럴 때 누가 와서 하는 말이면 제가 꼼짝을 못하겠습니까? 주목사님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목사님. 주목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들어준 말이 없습니다, 여태. 누가 하는 말이면 꼼짝을 못하겠습니까? 저희 집 마누라죠. 저희 집 사람이 하자 그러면 저는 뭐 죽는 덴들, 뭐 불이 붙는 덴들, 물속인들 못 가겠습니까? 대왕 대비 마마 앞에 쥐새끼 같은 이 존재가 어찌 말을 제가 겁이 나서 제 아내 말을 듣죠. 저는 뭐 꼼짝을 못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그럼 물론 저희 집사람입니다. 무섭지 않은데 제가 꼭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 아들 딸이죠. 그거야 뭐 할 수 없죠. 금방 잘못해서 죽기 직전까지 때렸지만 또 돈 달래면 줘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가깝죠. 아, 눈을 빼달래면 못 빼주겠습니까? 안 빠져서 그렇지.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곱이 왜 이 자신이 생겼냐면 그의 생애 속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왜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건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는 그에게 일어났던 생애 모든 사건 속에서 언제나 매맞을 짓만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잘못했을 때도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편을 들면 얼마나 더 자기 편이겠는가를 야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녀석 쳐놓고 졸업하고 다시 찾아오는 학생이 없답니다. 근데 이 늘 매맞던 학생은 꼭 찾아온대요. 관계가 깊어지죠. 더 사랑을 많이 알아요. 애도요. 때린 애가 더 정이 많이 가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가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 애들이 철부지일 땐 철부지 같아야 됩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너무 이렇게 혼자서 싹 이렇게 얄밉게 하면 기억을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 안 하면 큰일 날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죠. 무슨 뭐 주성호 주원휘 뭐 이게 야곱의 배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비는 복을 축복하는 거를 왜 꼭 들어주실 것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꽉 묶인 영적으로 혈연 관계니까 이게 야곱의 배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뺏어내느냐로밖에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안다. 바울도 내가 안다. 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릇 신앙행위라는 건 말이죠. 기도라든가 신앙이라는 말은 그 한 신자의 영혼의 깊이와 신앙이 투영되는 의미에서의 그 사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간구한다 하는 관계성, 영적인 지위, 위치 이런 그가 갖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영적인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자녀된 상관관계에서의 그 뭐 투정, 요구 그런 것이 표현되는 의미에서의 기도여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신앙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어야지 주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결국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기도를 하는 쪽이 애가 학교에 더 잘 붙더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라면 그건 꽝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헌금이라면 딱 가실 때 찾아가시라 이겁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벌써 저희 그 나중에 재정부에서 이렇게 헌금을 집계해 보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목적으로 낸 헌금들은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대하면 저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제일 많이 있는 기독교를 대표하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신앙 속에서 기대하는 여러분의 단어들 보세요. 행복 아닙니까? 행복, 복, 복. 복이에요 몽땅 나.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줄 능력. 주시옵소서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예요. 뭐를? 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돈. 분당 아파트 당첨. 좋은 학교 입학. 이번에 내가 산 주택 복권 당첨. 전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야곱에서 본 바와 같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묘사를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는 것은 아주 더 다른 표현으로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내가 잡고 있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답도 분명히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뭐 그게 아닐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나는데 그 자신은 간질 환자인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잘 복음 전하고 가다가 발작을 하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우습게도 보고 그가 전한 말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내게서 뽑아주십시오.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무슨 뜻이죠? 우린 약해야 주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능력과 방법을 내 손에 잡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이 방법과 능력을 사용하지 주를 찾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 때문에 나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나옵니다만 결국 그것 때문에 누굴 만나죠?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으로 은혜스럽고 복된 초청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사용되되 주를 아는 것으로,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능력이 사용되기를 바라지 능력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혹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사 형통한 길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궁극적으로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시죠.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병마에서 건지기 위함도 아니고 가난에서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슬픔과 근심에서 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어떤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면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슬픔이나 사망이나 죽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과 영광과 찬송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이쪽으로 모아져 있다는 것을 어디서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가 전부 어디로 모아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입느냐는 것은 성경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신앙은 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신앙의 핵심입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동원되는 식으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건 가장 못난 신앙입니다. 가장 못난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토록 힘이 없느냐, 신자들이 왜 이토록 감사가 없고 그토록 자랑이 없고 승리가 없느냐, 그가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구하며 세상에 있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박수,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쓰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애들보다 그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정수기를 통해서 물도 먹고 뭐 인삼에 어쩌고 먹어도 우리는 기도를 하면 얼굴이 더 환해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 싸움을 하고 세상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니까 언제나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나 봐드리고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맥을 못 쓰시더라. 배웠죠?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요? 신자들도 모두 신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악랄무쌍하게 살죠. 그 주일이 되면 감춰놨던 성경 꺼내고 감춰놨던 가면 털어서 꺼내서 쓰고 웃으면서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이상한 신자가 된 겁니다. 이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이 못난 것은 없습니다. 신자가 신자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싸움과 같죠. 테니스 치는 사람을 보고 그랬죠. 종들이나 시키지 양반 채통에. 그래서 테니스 치는 것 같이 재밌는 것도 드뭅니다. 그거를 양반이라고 종시켜요? 예수 믿는 것도 왜 종시키시죠? 채통 없이 이렇게 나오시지 말고. 그래서 그걸 종을 시키는 대신 어떻게 시키죠, 여러분? 돈 시키죠? 돈. 헌금이나 내서 신앙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답게 어느 곳에서나 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이 신자된 여러분의 지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놀고 계시는 겁니다.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 가는 일에 진전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가만 놔둬도 커요. 그렇죠? 먹으면 다 큰다고요. 공부해서 학년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러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신령한 꼴을 먹으십니까? 크셔야죠. 크시는 게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깊어 가셔야죠.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성경식으로 표현해서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같이 남에게 안겨서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가 천만 가까이 된다는데 한국교회 기독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린애 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전부 백인철같이 손 한번 못 써보고 저 케어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목사한테만 때를 써요. 제가 나 때렸다고. 대신 가서 때려달라고. 제가 뭐이 답답해서 가서 대신 때려주겠습니다. 매 맞고 들어오면 자기 자식 때리는 겁니다. 그동안 먹고 큰 거는 뭐하냐? 허리가 36인치나 나가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니 어디다 써요? 이제 봄이 되면 논두렁에 이제 올챙이 많이 생길 텐데 이놈의 올챙이가 무만큼 컸는데 개구리가 되질 않아요. 물밖에 나오질 못해요. 전부 이무기가 돼가지고 논두렁에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누워 계셔가지고 이루 그럴 때마다 벼 눕히고 절로 그럴 때마다 물 맞고 논농사 망치구나 있는 올챙이 되지 마시고 요만해도 좋으니까 청개구리라도 좋으니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특권과 영광과 그 자랑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채우는 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무릎 꿇을 뿐 그 안에서 내 영광과 기업을 확인할 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깊은 우리의 특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의 나날들이 남은 여생들이 낭비되거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주를 알아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신자된 생활에 승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찬송할 것이 있고 증거할 것이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